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와 함께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인수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와 왔고 고개 받쳤을 때 와서 구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게 되는 중요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에는 근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또 그 선택에는 그 선택이 얼마나 그 효력을 발휘하는가라는 시간의 그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시간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 한 시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 삶 속에서 때로 하게 되는 선택입니다. 이 한 시간 내가 오늘 밥을 먹을 건데 뭐 한식을 먹을까 중식을 먹을까 양식을 먹을까 그 선택을 통해 한 시간이 달라집니다. 한 시간 아주 너무 기쁠 수 있고 한 시간 아주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의 분량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은 하루에 유효기간이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가 놀면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공부하며 보낼 것인가 내가 하루를 자면서 보낼 것인가 일하면서 보낼 것인가 딱 그 하루의 결정입니다. 그 하루를 내가 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보냈다면 그 하루는 그날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갔으면 뭐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기 가서 하루가 끝나면 그럼 다시 원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다른 선택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루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로 생각하다 보면 한 달의 선택도 있습니다. 한 달, 이번 한 달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가 결정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한 달이 유효해집니다. 내가 한 달 동안 계약을 하고 한 달 동안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속했으면 그것을 지켜야 되니까 한 달 동안 매여 있겠죠. 그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한 달이 지나면 거기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아프고 괴롭고 어찌됐든지 간에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태가 됩니다. 내가 이 4월 한 달 어떤 걸 하기로 했는데 4월이 끝나면 이제 다시 5월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한 시간의 유효기간이 있고 또 하루의 유효기간이 있고 한 달의 유효기간이 있고 선택에는 그러한 유효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 뭐 한 시간 뭐 하루 좋다 한 달 한 달 내가 할애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선택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 속에서는 1년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10년이 걸리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년 걸리는 선택이 있습니다. 1년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달 한 달 한 달 해서 12달이 걸리는 1년이라는 내가 뭐 재수를 할 것인가 뭐 시험을 준비할 것인가 1년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에 매이게 됩니다. 그럼 1년이면 벌써 계절을 4번 보내죠. 그리고 그렇게 계절이 4번 변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이들은 태어나고 후배는 들어오고 또 누구는 뭐하고 그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1년. 그러나 10년의 기간의 선택은 1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10년간 유효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매여서 이제는 다른 일을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그 10년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100년 걸리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 끝나지 않고 내 다음 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을 살 수 없으니까. 하지만 100년 동안 유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 자식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를 이어 나의 잘못된 습관, 나의 잘못된 어떤 가치관, 나의 잘못된 판단이 대를 이어 고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선택할 수 없구나. 정말 중요하게 선택해야 됐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통해 내가 1년 고생하고 10년 고생하고 100년 고생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100년이 지나 이게 끝이 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걸 함부로 그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걸 본다면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좀 더 정성을 들여야 되겠다.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듣고 그리고 또 조언도 좀 받고 그래서 그냥 덜컥 해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이 모든 선택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100년 이상으로 넘어가는 유효기간이 있는 선택이에요. 그것은 어떤 선택일까요? 그것은 영혼에 대한 선택입니다. 영혼이 결정돼버려요. 이건 끝이 없습니다. 그 선택은 한번 하고 나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천년이 지나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만년이 지나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원토록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영혼을 결정하는 선택이 있을 수 있냐고. 그건 거짓말이라고. 요즘 세대는 자기가 생각한 것과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세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전 세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다 생활해요. 내가 믿는 게 가치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달에 갔다 왔다 라고 말을 해도 인간은 달에 갔다 왔다 해도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그건 음모야. 그거는 거짓이야. 내가 부인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영원에 대한 것은 고사하고 1년의 선택이 있다, 10년의 선택이 있다, 100년의 선택이 있다. 그러니 이것을 주의 깊게 잘 결정해라 라고 말을 해줘도 그것도 무시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 유효기간이 의미 없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후회하면서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인다 혹은 거부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혹은 이 유효기간이 사라지거나 혹은 변경되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일 뿐인 것이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결정하는 선택이 있다라고 말을 해 주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부인한다고 해서 영혼에 대한 선택이 사라지느냐 그게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 주었는데 영혼을 선택하는 결정이 있다고 말해 주었는데 그러지 않고 떡하니 결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그의 선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유효기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아 그래 그러면 영혼에 해당하는 선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거기서 이 영혼을 결정짓는 선택에서 두 가지 길로 나뉘는데 하나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영벌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 영혼을 선택하는 길이 있구나 영혼을 선택하는 결정이 있구나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입니다. 영혼을 선택하는 결정이 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영생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영생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신앙 속에서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선택, 세 가지 선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얘기해 줍니다. 영생에 가는 세 가지 선택, 그것은 당신이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발자국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것이에요. 도와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그게 영생으로 가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시인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에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음모예요. 기독교의 이 어떤 체계 속에서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그들을 주님은 구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벌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은 시인하고 고백하고 간구할 때 주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한마디로 통일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용서받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 용서받음을 통해 우리들은 영원히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받음을 통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업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용서를 받는다. 저는 그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본성적이고 참 생득적이고 날 때부터 생기는지 저희 지인이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지인이가 한 번은 저쪽에 있는데 지인아 대답을 했어요. 지인이는 뭐 게임기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지인아 불리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지인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지인아 하니까 이제서야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왜 아까 대답을 안 했냐? 대답하기 싫었어요. 대답하기 싫어서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제 대답 안 한 거 이제 잘못했다고 하자. 말을 안 해요. 네 할 줄 알았는데 잘못했어요 라고 해보자 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라고 하자. 지인아 우리 잘못했어요. 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자는데 얘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어린애가 지금부터 이 용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빠인데 그렇다고 그래 알았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러니 하여튼 좀 교육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는 정말 안아줄 수가 있었어요. 안아주고 하나님 우리 지인이 대답 잘하게 해주세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안아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기 전에는 안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이건 내가 기가 죽는 거야. 내가 여기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혹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이젠 항상 대답해야 돼. 항상 부르고 와야 돼. 내 자유가 억압돼. 나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하지 말아야지. 나는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아야지. 끝까지 버텨야지. 어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다 같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다 인간이에요. 작은 인간일 뿐이지 다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용서받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용서받아야만 해요. 왜냐하면 용서받을 때에만 안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서받을 때에만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죄를 졌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만이 그때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의존하는 것이고 간구하는 것이고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정말로 영생을 얻은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축복됩니다. 영생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보십시오.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영생에 들어가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급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겁고 영광되고 복된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나라까지 상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나라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오른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우리가 그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그들의 태도가 좀 특이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의 영생과 그 정도의 축복과 상급을 받으면 당당하고 그리고 멋지고 그리고 정말 어깨가 쫙 펴지고 그래서 아주 멋있을 것 같은데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인데 37절에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의인들은 너무너무 지금 부끄럽습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이런 거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그들은 너무너무 얼굴을 조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그들은 용서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오셨으면 그것을 했을 텐데, 주님을 제가 만났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주님이 계셨으면 주님을 공개했고 주님을 마시게 했고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옷 입히고 주님을 가서 뵈었을 텐데, 근데 주님을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도 될까? 우리가 이 영생을 받아도 될까? 이 상급을 받아도 될까? 아,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 아, 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실까?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죄인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짐진자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정작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아, 주님 오시면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주님이 오시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왔으니까 이 사람을 내가 섬겨야지. 또 이 사람을 내가 돌아봐야지. 이 사람을 마시게 해야지. 주님은 오시지 않았는데 주님은 도대체 언제 오실까? 주님을 기다리며 다른 사람에게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오히려 죄인들의 모습으로, 짐진자의 모습으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삶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주님께서 그게 나에게 한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시면 더 잘했을 텐데, 주님 오시면 더 열심히 했을 텐데 라는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이 결국은 주님에게 한 것처럼 그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의인이 된 자들이었고, 영생을 상속받는 자들이었고, 나라를 물려받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임금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게 한 일로 받아주시는 그것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기서 정말 내게 한 것이라고 일치시켜 주시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하나일까요? 하나? 지극히 작은 자일까요? 내 형제 중에가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해서 이 본문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오해되고 그 본문이 왜곡되니까 결과도 전혀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도 아닙니다. 내 형제 중에도 아닙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그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바로 여기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으면 그는 여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한 잔의 물을 내가 이 사람 주지 않으면 이 사람 천국 가지 못하겠다.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 신앙에서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잔을 마시고 그가 여기 있을 수 있었어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만약에 돌아보지 않았으면, 그가 갇혔을 때, 그가 외로울 때, 그가 힘들 때 돌아보지 않았으면 그는 그냥 끝났습니다. 주님의 나라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던지 세상으로 나가든지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나가든지. 그러나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를 가서 돌아보았습니다. 격려해 주었어요. 힘을 내라고 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 그 일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하나 읽어보았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어떤 한 소녀였어요. 이 소녀가 한강 다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한강 다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렸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한강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내가 이렇게 기대고 있으니 조금만 더 이렇게 몸을 내밀면 그냥 이 고통이 사라질 수 있겠다. 조금만 더 내밀면 그냥 편안함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한강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몸이 기대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가면 그 소녀는 강에 빠질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사이클을 타고 있는 사람인데 모자를 쓰고 고글을 쓰고 사이클하는 사람인데 옆에 서서 이 사람도 한강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왜 안 가고 있지? 이 사람이 좀 가버리면 내가 이렇게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마 옆에 사람이 있는데 이거 뛰어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기를 계속 이 소녀는 기다렸습니다. 언제가나 언제가나.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물끄러미 강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울다. 내가 이 사람도 여기 있고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이 빠져들 분위기가 아니다. 다시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시 강 저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강 끝까지 가서 마침내 다리를 건너가고 나자 뒤에서 사이클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까 옆에 있던 바로 그 아저씨였어요. 그러고서 이 소녀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저씨가 나 때문에 이러고 있었구나. 내가 혹시 또 빠질까봐, 내가 혹시 뛰어들까봐 다리를 끝까지 갈 때까지 옆에서 뒤에서 따라왔구나. 여기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럼 다시 한번 살아봐야 돼. 내가 생면부지의 어떤 사람도 나를 이렇게 응원해 주는데 내가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소녀가 다시 살게 됐습니다. 제가 읽은 이 이야기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이 삶 속에서 계속 생겨나면 얼마나 좋을 이야기입니까? 정말 신앙을 버리는 그 영혼을 선택해야 되는 정말 그 중요한 기로에서 어떤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빠지고 지옥으로 빠지고 주님을 무시하는 쪽으로 빠지려고 할 때 그때 누군가 도와주는 것, 그때 누군가 격려하는 것, 그때 누군가 정말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바로 그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이 의인들의 고통이었고 그러지 못하는 것이 의인들의 괴로움이었지만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 그 고통 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부담감 속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앞에 섰을 때 야 이제 천국에 들어왔다. 누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누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나는 이제 영생에 들어왔으니 나는 살았다. 나는 천국을 상속받을 거야. 이런 기쁨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의인들은 내가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지 못했을까요? 내가 더 한 사람이라도 왜 돕지 못했을까요?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그리고 그것을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거룩한 부담감 속에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바로 주님께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의 용서를 받은 그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칭찬해 주십니다. 너희가 그러한 괴로움과 슬픔과 죄책감과 그리고 그 용서받기를 원했던 그 삶을 살았기에 나의 자녀들이 여기 있을 수 있었다. 그들을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마음으로 살았던 의인들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그저 주님의 사랑을 감사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저희는 주님이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주님이라고 생각했으면 더 헌신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그것이 바로 영원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의인들의 모습이 찬란하게 빛이 날 때 그 다음에 악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죄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왼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벌이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라.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들이 갈 곳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들어가라. 그들이 영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얘기를 듣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그들이 거세게 항의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셨으면 그렇게 했지요. 우리가 주님이 오셨으면 주린 것을 먹였을 것이고 주님이 오셨으면 마셨을 것이고 주님이 오셨으면 그렇게 했지요. 주님은 오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안 했습니까? 제 기억엔 전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의로웠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자신만만했어요. 아, 주님이 오셨으면 내가 다 했지. 주님이 안 오셔서 못한 거지. 나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들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마음으로는 의인이었어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할 거 다 했어요. 나는 나쁜 짓도 안 했어요. 나는 주님이 오시면 할 수 있는 일들도 다 했어요.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의인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죄인이었어요. 의인의 마음으로 산 죄인들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죄인이 될지. 그렇게 의롭게 살고 그렇게 신나게 살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기 전까지 그렇게 마음이 천국 같고 아무 부담감이 없고 나는 한 게 아무 뭐 꺼리 끼는 게 하나도 없고 조금도 후회되는 것도 없고 조금도 부족한 것도 없이 그렇게 마음이 거룩한 평화를 이룬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들을 위해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영원한 형벌에 순순히 들어갈 수 있도록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에겐 설명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듣고 깨닫게 하도록 주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십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여기 있는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그를 도와줬으면 주님 나라에 올 수 있었는데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물 한 잔만 주면 그가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로 더 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한 번 돌아보면 그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위는 누구를 닮은 것일까요?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를 도와주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거부하며 그것을 멸시하고 그것에 아무 부담감을 갖지 않는, 오히려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 그들은 누구를 닮은 자들일까요? 그건 마귀를 닮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사탄을 닮은 자들이에요. 마귀와 사탄은 천국 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거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망가뜨리면 망가뜨렸지, 무시하면서 망가뜨리면 망가뜨렸지 그런 부담감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임금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때문에 하마터면 얘가 내 나라에 못 들어올 뻔했다. 의인들이 아니었으면, 너 같은 죄인들만 있었으면 얘가 여기 못 올 뻔했다. 의인들은 도와서 얘를 여기에 데리고 올 수 있었고 너는 마귀처럼 사탄처럼 그 졸개들처럼 그렇게 외면하고 아무 부담감도 갖지 않았으니 너희는 마귀가 가는 곳으로 사탄이 가는 곳으로 들어가라. 그들이 너무너무나 마귀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너무나 사탄이 좋아할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는 했지만 이러다가 혹시 이 사람이 실족하면 어떡하지?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가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교회가 찢어지면 여기서 실족하는 사람이 생길 텐데 그러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을 생각할 텐데 이 죄인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지옥에 가건 말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얻어야 될 게 있고 취해야 될 게 있고 또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 그렇게 마귀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 같은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와 사탄이 들어가는 그곳에 주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결코 우리들에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적은 소자를 돌아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절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도우면서 이제 됐다. 난 이제 뭔가를 했어. 그러한 안락함을 가지면서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서받으며 살라는 얘기예요. 너무 당당히 하지 말고, 너무 넉넉히 하지 말고, 천국을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죄인의 짓을 하게 돼요. 내가 상급이 풍성하니 내가 지금까지 전도도 많이 했고 내가 지금까지 성경도 많이 읽었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도 크게 했고 내가 지금까지 성도도 많이 돌봤으니 이제 내가 누군가 지옥 가는 건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잘못된 그 행동으로 누군가 지옥을 가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할 때 근데 얼마나 마귀 짓을 하게 됩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 끝까지 부족한 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오시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주님을 제가 못 깨달아서 잘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용서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용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주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이 빛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용서받기 때문에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잘못된 것을 용서받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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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가 그때 그를 붙잡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물 한 잔을 주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돌아보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랬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온전한 용서함을 받는 자가 돼서 주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의인으로 서는 놀라운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용서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용서를 통해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늘 그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짐진 자의 마음으로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죄인의 모습을 한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이 중요한 선택에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차라리 의의를 노력해서 주님이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려는 것이 더 쉬운 일이 되겠으나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용서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사오니 이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영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늘 용서받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받게 하시고 적은 소자를 돌아보지 못한 것을 용서받게 하시고 그 용서받는 삶 속에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여전히 기회와 여전히 여건을 주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용서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 앞에서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을 얻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사랑으로 체험을 얻는 그리하여 죄인된 모습으로 의인의 자리에 오르는 온전한 자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주의 용서하심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며 이 은혜를 전파하며 이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용서받은 의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48장입니다.